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히 성전이 무너뜨려지고 심판을 당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 네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읽은 15절부터 시작해서 다시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네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주님께서 징조들을 네 가지 징조로 나누신 다음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사실 앞부분에 나왔던 징조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순서가 조금 달라져서 앞부분에서 말씀하실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징조를 말씀하셨으면 지금 본문부터는 3번, 1번, 2번, 4번 이 순서대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앞부분에 보면 세 번째 징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15절부터 22절은 사실 성전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 절대로 서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를 보면 어떻게 멸망을 하느냐면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그리고 이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이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를 구워먹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이런 일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도 똑같이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핍박이나 환란이 당하는 것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성전이 더 무너질 것도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에 가도 지금 제사드리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이 서는 그런 일은 이제 없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도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러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냥 도망을 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앞부분과 좀 다른 점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징조들 세 번째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민족들이 다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라가 아니라 빨리 도망쳐라입니다. 빨리 도망쳐라. 빨리 도망을 쳐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곳에서 또 신앙을 유지하고 그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종 좀 혈기가 있거나 좀 패기가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가 맞서 싸워서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도망칠 수 있으면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맞서 싸우지 마시고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시면 됩니다. 다만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굳이 자기 발로 환난을 당하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권면하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아니 그냥 도망치는 걸 전제하고 있죠.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망칠 때 그나마 조금 도망칠 가능성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용도 어찌 보면 우리 생각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핍박이 없게 해달라. 아니요, 그런 있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주님 좀 없게 해달라. 아니요, 성전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 거예요.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핍박이 있겠지만 잘 도망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도망칠 때 기왕이면 겨울이 아니고 안식일이 아닌 날 도망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환난 있을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해도 환난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잘 도망가고 버티는 그런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 보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망가라고 했죠. 여기 말하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들만 성전이 훼파되고 무너질 때에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고통을 당하니까 그 안에 있던 예수를 믿던 교회와 성도도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성도들에게만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또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빼고 전쟁이 나나요? 아닙니다. 다 같이 전쟁이 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총에 맞고 불교 믿는 사람도 총에 맞고 다 같이 총에 맞습니다. 요즘 뭐 피난 가봤자 소용없으니까 도망가다가 힘들게 죽느냐 앉아서 죽느냐 그 선택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도 고난을 당하는 이런 징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시면 앞부분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혹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리스도가 저기 있으니까 가보자. 여기 있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 사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뭐를 하느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여기 보면 미혹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혹을 받느냐. 야, 저기 가면 괜찮아. 저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어. 또 저기 가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말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따라가자고 자꾸 그렇게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요즘은 이런 얘기하기도 참 애매해진 게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도 많아지지 없어져가지고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자꾸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에 있는 목사가 물어봐요. 뭐 때문에 왔느냐? 문제가 있어서 왔죠. 문제가 있어서.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 답답하니까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갔을까요? 옆에서 꼬드기는 놈이 있었던 거죠. 거기 용한 목사님이 계셔.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 가면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예배가 은혜스럽냐?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철야를 하고 있느냐? 금식을 하느냐?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원 찾아간 성도는 쭈뼛쭈뼛거리고 말을 못하죠.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거기를 다니고 있느냐. 거기서 해결도 되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성도가 교회에서 조금씩 발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가게 되죠. 그러다 결국에는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저기 가면 이게 좋아. 저기 가면 이게 해결이 돼. 자꾸 딴 거를 소개하거나 누군가 거기 가서 좋은 꼴을 봤어. 해가지고 자꾸 소개를 하면 거기를 찾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런 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에 있거나 골방에 있으면 나쁜 놈들이 거기 있는 건 뭐 있든 말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없앨 방법은 없어요. 근데 광야에 있거나 골방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찾아가야만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지 마라. 가만히 앉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현실을 잘 인식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면 특별히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은 귀가 얇아요. 세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자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다 믿죠. 예수님이 처녀가 애를 낳은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런 말도 믿고 앉아있으니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저런 말도 믿고 있으니 저렇게 어리숙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연약하거나 쉽게 믿거나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쉽게 꼬드김에 빠지거나 설마 그 사람이 거짓말했겠어?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 사실이니까 얘기했겠지. 그 사람이 뭔가 본 게 있으니까 얘기했겠지. 그런 마음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가져요. 그래서 참 이게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보이스피싱을 세상 사람보다는 성도들이 더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귀가 얇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저기 가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한대, 저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대, 저 광야로 가보자, 골방으로 가자 그러면 자꾸 가요. 자꾸 가. 불신자들은 헛소리 하지 마 이러고 안 가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꾸 찾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냥 너 있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라. 자꾸 궁둥이 두석두석하지 말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 그대로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 바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말씀하시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번개처럼 올 거니까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자꾸 이상한 내 마음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검이 있습니다. 시체가 썩죠. 그럼 그 냄새를 맡고 독수리가 저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그 시체를 찾아다니는 이 광야로도 찾아다니고 골방으로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골방에서 얼마나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영성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죽는 길인지 모르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만 우리가 다시 나누었습니다. 내일 나머지 두 가지 징조를 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신앙에 있어서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대비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피하라는 겁니다. 따라다니지 말고 마음의 무게줄을 좀 무겁게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네 마음이 휩쓸리는 대로 자꾸 따라가지 마라. 궁둥이 붙이고 잘 앉아서 그 자리에서 잘 주님 붙들고 믿음 생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성도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한편으로 저는 이런 이 본문들을 읽다 보면 성도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 예수님이 좀 야속하시다. 왜 징조만 알려주시느냐. 이게 징조가 주어졌지만 이걸 못 알아차리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그냥 화끈하게 저거 나쁜 놈이다. 저거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음성으로 탁 이렇게 들려주시거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뒷덜미로 탁 잡아가지고서는 못 가게 탁 가로막으시거나 이래 주시면 그럼 좋을 텐데 아 나는 이 아둔해가지고 징조가 보여도 징조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다.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예수님 확실하게 안 알려주십니까? 그렇게 이제 약간 아쉬운 마음에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한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들은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저 교회로 담임 목사 가라. 어디로 선교사 가라. 이렇게 직접 그냥 말씀해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 내가 순종해서 갈 텐데 그런데 왜 구체적으로 안 알려주실까? 목사님들도 모여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목사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주님께서 성도 20명짜리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평생 가서 사역하라고 직접 말씀하시면 순종할 겁니까? 그럼 다 순종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고민합니다. 속으로는 고민합니다. 내가 진짜 내 인생을 20명 성도에게 다 바치고 살아야 되나? 그게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인가? 이러고 속으로는 죽도록 고민을 해요. 그러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분은 100명 교회, 200명 교회 계속 원서 넣습니다. 알려주시면,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들이 다 순종할까요? 단순히 징조가 아니라 지금 이게 나쁜 거예요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확실히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 가면 안 돼라는 걸 직접 들으면 안 갈까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직접 알려주셔도 그래도 그 일을 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 길로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지었나요? 저걸 먹으면 망할까 살까 죽을까 살까 고민하다 먹은 건가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도 다 알면서 따먹고 죽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거지와 부자 나사로 비유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옥에 간 이 부자에게 부자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이 거지가 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지상에 가면 내 형제들이 있는데 가서 전도하면 그러면 내 형제들은 지옥에 좀 안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땅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회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말하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증거하면 회개하지 않겠느냐.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도 회개하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아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조금씩 조금씩 사인을 보내주시고 징조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것이 징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스스로를 겸손하게 잘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앙 양심에 또 내가 갖고 있는 분별에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길은 가지 않는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싶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세에 수많은 환란과 핍박이 있고 미혹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미리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며 혹시 이와 같은 징조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이미 이와 같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잘 분별하는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